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교회됨의 영광과 그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 교회됨에 대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아주 통렬한 지적 과도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회복을 위해서는 현실 앞에 정직하게 마주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것과 혹시 우리가 잊거나 오해했거나 혹은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살피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이제 앞서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에 다시 한번 직면하도록 합니다. 사도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꺼내놓기 불편합니다. 인정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렇게 정죄하고 더럽다 말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음행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사람인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라면 그 관계로 따지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에 관해서는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된다 정의하시는 근본적인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상실한 인생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분명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사실은, 더 위험한 일은 2절인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심각한 일은 그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판티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 때문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이 헬라말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 유대가 멸망했을 때 멸망한 그 유대의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판티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만하여졌다라고 뭐랄까요? 판정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교만이 어떤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나뉘었죠.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고 물을 주었고 그러나 모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원래 내 것이었는 양 아니 내 판단이 너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너의 말보다 너의 생각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기에 아니 내 말이 너의 말마다 옳기에 나는 여기에 속했다라고 너희가 나뉘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교만해진 거거든요. 이 교만해졌다 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내가 편하게 요즘은 안 그래, 요즘 대세는 그렇지 않아, 그것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은 어떻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시류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위에 놓는 태도,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도 아프지 않은 거죠. 그 태도를 교만해졌다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오늘 한국교회 모습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이런 음행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음란한 문제들이, 성적인 일탈이, 성폭력이, 성추행이, 성적인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정작 범한 사람은, 그들 중에 목회자들도 있어요, 혹은 신학 교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소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다루고 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저는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제한 성폭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합의해서 그런 관계를 가졌을 뿐입니다 라고 멀쩡하게 변명합니다. 그러므로 실정법상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2015년에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개인의 내밀한 삶의 어떤 행위와 그 결정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권한의 문제이지 국가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간통죄를 보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억울하게 판단됐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나 아니면 국제적인 트렌드나 인권의 상황으로 볼 때 아, 간통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성에 관련된 질서는 언약적인 관계, 혼인이라는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만 허락해 주신 은사, 선물이거든요.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건 뭐 죄라고 말하겠지만 요즘은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이, 아, 뭐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서로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모습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아파하지 않느냐? 왜 그런 일들을 그냥 품고 있느냐, 놔두느냐,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쫓아낸다는 말이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 어려운 말씀을 푸는 키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와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소위 이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교회에서 내어 쫓는, 출교하는 혹은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일인데, 그 일에 대한 설명은 교회됨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 질서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파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주 예수의 최종적인 권위로, 내가 너희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개인적인 일부의 결정이 아니라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런 일은 주 예수의 몸,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공동체의 고백과 결정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우선 분명 여기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 설명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은 너는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 라는 구별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을 통하여 흑암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던 그 삶의 지경과 그 삶에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새롭게 된 시민권, 새롭게 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그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결정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준을 사도 바울은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오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출애굽,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요.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사건,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사건, 그 유월절의 사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우리로 죄에 속하여, 죄의 노예 되어서, 죄에 속박되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죄로 인한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어, 그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이끄셨다. 그 출애굽하게 한 이것은 완성되었고 완전한 출애굽이다. 그래서 과거의 그 언약, 그 옛날의 언약과 그리고 그 율법으로 상징되는 그 옛 언약과 그리고 이 할례로 상징이 되는 그 민족으로 나누어졌던 그 언약의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함께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출애굽, 그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양이 되셨다, 예수께서. 근데 그 유월절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유월절의 사건이 급히 애굽을 떠나야 하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뒤로 유월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유월절기가 시작될 때 그 누룩이 있는 빵, 누룩이 있는 떡을 함츠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함츠를 찾아내서 집안에 있는 함츠를 찾아내서 다 내버립니다. 요즘 현대 유대인들은 이 누룩이 있는 빵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룩이 있는 빵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팔아요.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유월절기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집안과 그 지경 안에 누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어떤 종류가 누룩이 있는 것인가 자세하고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고 집안으로 치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이나 13장 혹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내 집안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온 지경에서 어떻게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여전히 그들이 지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는 주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으로 값주어 이루신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5장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자기 것으로 구별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의미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우리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시려고 그 누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세우려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를 에베소서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런 일과 삶을 살면서도 멀쩡히 있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몸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을 그냥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살 수 있을 거야. 어떤 의사가 몸에 암이 있는데 아 여기 암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잘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라내야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공동체됨에 대하여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다 지금 영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보이는 우리가 그 이 사인포스트의 표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라고 말하면 그건 누구의 수치가 돼요? 누구의 오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은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생길 거고요, 앞으로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권면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말씀에 따라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전함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읽은 바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받은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순전함이요, 이것이 진실함이에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함이로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 곤고한 실존, 하나님 앞에서 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행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것에 아파하는 것, 이게 순전함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sincerity, 순전함이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향하여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읽어가는 이 말씀 중에 또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우리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우린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뭐예요 지금? 세상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정죄합니까? 거기 이 세상에 보면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요. 맞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끼리 만납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좀 들기 시작하면 우선 교회에 오는 시간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요. 내 수첩에 교회 순 모임, 신우회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기도회 가고 수련회 가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더 열심히 심해지면 신학교 가고 저처럼 선교지도 가게 됩니다. 전 그게 굉장한 헌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지 가보니까 거기서 제가 아주 그렇게 늘 정죄했던 뇌물을 밝히는 경찰들 만나야 하고 세관 사람 만나야 하고 그 사람 거기 있는 관리들 만나야 하고 날마다 속이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거를 가지고 가려는 그 악한 의도와 뻔히 보이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선교지에 갔는데 피할 수 없는 세상과 맞닥뜨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 도망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러고 보니까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아마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나눠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이제 그의 생명으로 주님께 속한 바 되었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진리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에 오히려 주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데려가는 대신에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었다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히려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 자기끼리 살았어요. 파리사이란 말 자체가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끼리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먹기를 탐하는 자, 야 내가 너에게 와서 먹고 마셨더니 너희는 나를 향하여 너희는 먹기를 나를 향하여 너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그리고 술을 탐하는 자 혹은 술 주정꾼이요. 죄인과 세리들과 만나는 자로다라고 나를 평가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을 비추어. 근데 그 빛은 비추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하여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때 너희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말해주냐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전해질 빛, 복음을 생각해서 그들도 너희처럼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우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 속상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서는 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음행에 관련해서는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탐욕을 부리거나 하는 이 일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학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기 위한 무슨 컨퍼런스를 주관을 했는데요. 아, 남아프리카에서 여자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2015년에 17개 목표를 정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절대빈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절대빈곤을 2030년까지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없애겠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루에 2.15불 갖고 사는 사람이 전 인구의 3% 미만으로 하자.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한 7 내지 8%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5불 갖고 산다는, 우리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에 2.5불 갖고 사는 거를 poverty line, 빈곤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빈곤선 밑으로 떨어져 사는 사람을 절대빈곤, extreme poverty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extreme poverty line, 절대 빈곤의 그 빈곤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탐욕스러운 부유함, 탐욕스러운 부유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greedy wealth line, 탐심에 가득 찬 부를 정하는 기준은 왜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의 절반 정도를 1%의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린 가난한 것은 문제고 가난한 것은 심지어 죄악이라고 병이라고 여겼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못 돼서 그렇지 그건 괜찮다, 여기는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가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질문이 이 세속적인 컨퍼런스에서 말한 거였지만 전 굉장히 영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거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용하고 나누고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탐욕하는 것에 우리 교회는 부와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 어디 가서 절하고 무당하고 굿하고 이거 우리 안 하죠. 그러나 기술을 신봉하는 거, 높은 지위에 가는 거, 요즘 좋은 학벌을,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걸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심지어 지금은 저 조산원 때부터 이 저 네트워크하고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저 IMF 총재한테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대요. 아, 한국 아이들은 아침 저 일곱 시인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랬더니 IMF 총재가 그랬대. 야, 그런데 어떻게 한국 아이들은 그렇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이야? 아니,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면 3시간밖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이분이 그렇게, 아니, 아침 9시, 11시가 아니라 밤 11시. 그래서 대학에 오면은요,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 늙어 있어요. 지쳐 있다고요. 이미 에너지를 다 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힘들고 지쳐서 이제 공부 좀 시작하고 좀 놀까 했더니 스펙 쌓아서 그 다음엔 좋은 대학교 갔으니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매달리고 내쫓기고 내밀리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됐잖아요. 20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은 대개 나라들은 사고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살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것은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너 학벌이 좋아야 돼, 너 좋은 직장에 가야지 하는 그 우상 숭배가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와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르냐 이거예요. 술 취하거나 중독인 거죠. 어떤 거 나를 통제하도록 그냥 내 맡기는 이 중독들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에 말씀하신 술 취하는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께서 너를 통제하시도록 하나님께 너를 내어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속여 빼앗거든. 이 말은 사실 우리 가운데 모욕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거는 갑질하는 거로 요즘 해석이 됩니다. 내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파워를 남용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는 교회에 없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냐는 거죠. 선교단체에 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어서, 그들이 결정하고 헌신한 거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들의 결정과 헌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대책 없이 그것을 결정과 헌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삶을 읽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자라고 키워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은 채 그렇게 혹시 가져다가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속여 빼앗는 이 폭력에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태도, 그런 모습들은 너희 가운데 허락돼서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이게 5절에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우리가 아프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될 때 적어도 그 가운데 아픔과 더불어 돌이킴, 깨달음과 더불어 돌이킴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육신, 세상적인 것은 혹시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날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됨,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공동체됨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살기에,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기에 우리는 너무 귀하고 너무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셔서 교회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로,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 우리끼리 익숙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냐는 그 묵은 누룩은 없는지, 주의 몸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살피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어 쫓아야 할 것이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아파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아니요, 그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커지면 위험합니다. 서로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퍼덕퍼덕 놀랄 때가, 학교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제일 놀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실 제가 베이직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그분을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알지 못하면 서로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같이 아파하며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결심하시고 꼭 통독반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루어가시고, 그 안에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삶의 모습들 그 안에서 이루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씨름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우리로 다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모습들, 하나님 분명하고 결단하는 태도로 아니라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 때 세상이 우리 안에서 이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혼잡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교만하거나 그들에게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열린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서 정직하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른 곳 핑계하고 거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내 의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내가 버리고 새롭게 돼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주 안에 의롭게 되는, 주의 거룩한 언약 가운데 다시 튼실이 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